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이분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다급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주기도문을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됐는지 호랑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기도지요. 기도의 모델로서 잘 가르쳐지고 있고 형식이나 순서나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요청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도문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기도문도 있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께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의 특징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전해 올 때도 지혜롭게 잘 대답할 뿐 아니라 정말 병자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능력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고 또 그들을 바로 가르치는 천국의 귀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 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드리는 기도는 우리와는 다를 거야. 예수님처럼 저렇게 참 균형 잡히고 침착하면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하나님께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런 삶, 저런 삶을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레게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가 레고라는 겁니다. 레고의 현재 진행형이니까 뭘까요? 한번 하고 그칠 기도가 아니라 바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 쉬지 않고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조목조목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기초가 뭔가 무엇에 기초하고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아 나도 주기도문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기도가 안 될 때에는 뭐 어떤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주기도문을 조용하게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할 때는 급할 때에는 해야 될 기도를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내 입장에서 급하고 어려운 것만 하기 때문에 기도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하지만 내가 미처 모르는 것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누가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는 존재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좋다 이런 마음이라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대상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쩌면 충격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죠. 누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행할, 사역을 행할 때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파테르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람어로는 아바라는 뜻입니다. 아바. 이 아바의 뜻이 뭔가? 아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라는 건 친근감과 또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아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 그동안 아빠를 너무 불렀더니 저도 지루해요. 오늘부터는 아저씨라 부를게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안 만들어도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식상하지 않는 표현이 아빠라는 표현이죠. 엄마, 아빠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 아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참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 두 가지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아버지라는 이 속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이 아빠 부를 때는 그 아빠라는, 아빠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아빠를 아빠로 여겨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는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죠? 절대 이 권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함께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죠.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도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문헌을 살펴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누구 보고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했는 우리는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싶어하고 우리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고백이 될 때에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다 좋았나요? 아니죠. 내 뜻은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더 어렵고 비참했던 경우가 우리의 경험 속에 있을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생각해도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참 복된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데 이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에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이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연속되는 어려움으로서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집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참 주의 종이면 그래도 좀 봐줄 거는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덜거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런 대화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보, 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런데 말이야 그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분이야. 그죠? 우리가 고상한 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막말로 조금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독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붉은 건 하다고 그런데 심정은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 나누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 그냥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자. 우리 그냥 믿어버리자. 받아들이자. 지금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자.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의 아버지 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이루며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기도를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1년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17개 나라 19,000명을 대상으로 정말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응답한 사람들의 대부분 그 1, 2, 3순위 안에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물질적 풍요, 가족, 친구 같은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도 있어야 되겠고 가족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있어야 된다는 걸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물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뜻밖의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번 것도 많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많은데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통계를 냈는데 우리 인간은 나기 전에 70%를 이미 주어진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봐야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지 근본적인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잊어버릴 때에 어느새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온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이 물질의 문제가 내 영적 삶에 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관계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인간관계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직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죠. 이 관계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도 오지만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복된 인간관계를 우리 힘으로 온전히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락한 이후로 이 관계를 온전히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온전한 평안한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라고 할 때 잘한 내가 못한 너를 용서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계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이 내 안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내가 맺는 관계 하는 일은 모두 문제 있는 일과 문제 있는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있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결정하고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기 위한 이 관계에 대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보배로운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안에 문제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위하여 내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내 자신도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물질에 문제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많아도 구하시고요. 작아도 구하시고 없어도 구하시고 있어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물질이 나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물질에게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나를 기억하고 나 자신도 먼저 용서할 뿐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밑빠진 물동이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소용도 없는 거. 채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물을 부어도 계속 다 새니까 뭐 하던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제자가 이 항아리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여있는 연못에 이 항아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인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놀랬죠, 여러분들. 참 지혜롭죠.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밑빠진 독처럼 부어도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울 때에 바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는 용서해 줘야 될 것만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만 늘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삶의 평안을 위해서 바로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이 인위적으로는 힘들어요. 저도 용서 클리닉을 이 박사 과정이나 학생들 한 3시간씩 이렇게 해봤지만은 인위적으로는 참 힘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성숙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숙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복된 관계로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좀 덧붙였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죠. 근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죠. 시험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만드는 어려운 위기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누죠. 테스트와 이 템테이션으로 나누죠. 뭐냐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때도 이 시험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우리를 파멸로 빠뜨린 유혹에 빠질 때도 이 시험이 우리 속 오게 되겠어요. 악에서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악으로 몰아넣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죠. 사탄이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영적, 우리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바로 이 가룟 유다도 시험에 들었지만 자기가 시험에 들은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시험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모릅니다.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악에게 빠지는 거죠. 악에게. 성령님만이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밀가부듯하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베드로는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다음부터는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배후서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 잃어버리고 난 다음입니다. 목선 나무로 만든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쓰는 것이 돛이라고 하는 이 돛입니다. 돛인데 이 돛을 쓰는 나무는 시련을 많이 겪은 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될 때 그 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돛에다가 자기의 몸을 밧줄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태풍에 물 속에 휘말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돛의 그 역할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면 우리를 주님께 메어두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또악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김수현 박사님은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삶 가운데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게 새 성경에는 빠졌지만 우리가 개정된 주기도문은 빠졌지만 원래는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표현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왜냐?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모든 것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의 이론과 지식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987년도 캐나다 프레드릭 베기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30분짜리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대의 작가가 여행을 하다가 55 중년의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알프스의 프로방스 지방 해발 1200m 이상에 사는 외로운 사람으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에 개 한 마리와 양 서른 마리를 치는 양치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숲이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고 샘이 말라서 사람들이 떠났고 결국 유령의 마을이 되어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제아르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작가의 질문에 황무지에 하루 매일매일 튼튼한 도토리 100개를 심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87이 될 때까지 꾸준히 참나무 및 다양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프로방스 지역에서는 방대한 산림이 조성되었습니다. 숲은 아주 천천히 퍼져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숲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숲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다양한 짐승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도시 1만 명의 도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황무지였던 그곳에 낙심하지 않고 고독과 싸우면서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어서 나무를 피웠던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신지도 분별이 안 되고 낙심이 되어서 탄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기의 옹알이 하는 것도 다 듣는데, 아기의 유치한 이야기도 다 듣는데, 우리에서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듣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신다는 것, 그 기도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주기도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한번 적어서라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